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을 모색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하루 전인 27일에는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갖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특명을 받고 전격 방한하는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빨리 타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5일 인도 총리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라우르 외곽에 있는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저택에서 1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앞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라우르 공항에 직접 나와 모디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함께 헬리콥터 용기 타고 라우르 외곽 라이윈드에 있는 샤리프 총리의 저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은 샤리프 총리의 생일이자 그의 손녀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모디 인도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된 1947년 이래 긴장 관계를 계속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렀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AIIB는 이날 베이징에서 법적 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말 베이징에서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도로, 통신, 교량 등 기초시설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등 57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불참했습니다. 북한도 이 기구에 참가하려 했으나 가입에 필요한 통계 등을 제시 못해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인 25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에서 인류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지역에 다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성사되고 그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함께 리비아, 이라크,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잔혹 행위들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중국 보아이만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5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자국의 제1호 항공모함 라오닝향과 신형 전투기를 투입해 보아이만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 해군 수뇌부가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일본인들이 간첩 혐의로 구금됐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25일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중국이 발표한 두 명 외에 세 번째로 구속된 일본인은 지난 6월 상하이에 억류된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일본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힐 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뉴스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12월 28일 당일 일정으로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시내 피자 전문점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연 건 금융기능을 정상화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수준의 설계 변경으로 실전 배치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22일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 우주 로켓 분야 전문가인 존 실링 씨와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 소장 등 3명의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 KNO-8의 설계를 바꿔 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에 공개했던 것보다 짧아졌고 기존 3단체에서 2단체로 바뀌는 등 간소화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탄두 모양도 과거 뾰족한 형태에서 뭉툭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엔진 등 기술적으로는 과거 미사일과 많이 비슷하지만 구조 설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으로 미사일의 잠재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KNO-8는 복잡한 3단계 구조로 실전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약했지만 새로운 설계는 2단체로 단순화시켜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 모양이 둥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 기술 수준은 보통 둥근 형태에서 뾰족한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반대 형태로 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열병식에 대한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뾰족한 형태의 탄두는 위장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행진 때는 뾰족한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기술 진화 수준에서 보면 아마 그게 위장용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둘 주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기 위해 탄두 형태를 뭉툭하게 바꿨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수천 도에 달하는 마찰열을 제어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전문지 HI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지난 4월 분석에서 북한이 재진입 기술 등 여러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뉴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외교관 두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밀을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전문가는 지난 10월 말 VOA에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KN-58이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인 옛 소련의 UR-100과 모양과 길이, 연료 추진체 등이 거의 같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를 뭉툭하게 돔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톤 정도의 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 현실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뭉툭한 핵탄두는 개발이 쉽고 고열에서 더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대의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 설계 변경으로 잠재적 신뢰도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크게 변경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2020년 혹은 그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미국의 내년도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를 꼽았습니다. 이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가 내년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사나 방지행동센터는 최근 발표한 2016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위기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11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도발 또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은 중간 정도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 방지행동센터 소장은 외교협회 자체 방송에서 북한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know so little about the inner workings of that regime. You know, its leader Kim Jong-un is, you know, what is it?
북한 정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으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데다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테어스 소장은 북한 정권이 급변 사태 없이 연착륙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기 위에 시리아 내전 악화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미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중 기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이 아베 총리의 특명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창호 한국 외교부 공보 담당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12월 28일 당일 일정으로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하루 전인 27일엔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도 갔습니다. 국장급 협의에는 한국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그리고 일본에선 이시카네 키미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장급 협의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두 나라 외교 수장들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회담에 하루 앞서 국장급 협의가 열려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점 또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군 위안부 타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카드를 조금씩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 설립과 책임과 사죄의 뜻을 담은 아베 총리의 서신 등을 조건으로 한국이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때문에 최종 타결을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진전된 제안을 내놓고 성의 있게 협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언급을 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올해도 순탄치 않았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죠.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기업들의 바람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입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개성공단의 현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예. 아, 개성공단은 2004년 15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용지는 1단계 200필지 중에서 88필지만 준공을 해서 43%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현재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며 한 2만여 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올 한 해를 결산한다면 성장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개성공단만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누적 생산 30억 불을 돌파하면서 청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선방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이 소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위기의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네. 올 연초에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급법에 있는 최저임금 5% 상한선을 5.18%로 인상하면서 남북 당국 간은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했고 또한 입주기업들은 아주 혼쭐이 났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조업비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바이어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목함 지뢰 사건은 준전시 상황까지 가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긴장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 임금 줄다리기 당시의 상황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돼간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 파리오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로 이 남북 관계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개성공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임금 문제나 또는 목함질의 사건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8.25의 극적인 합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는데 2013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한 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기대를 낳게 됐습니다.
네. 토지 사용료 문제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아, 토지 사용료는 이제 그 엊그저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예.
그 사이에 상당히 그 남북 간의 줄다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임금 문제 못지않게 북쪽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우리 정부가 또 요구하는 수준, 또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협의해서 서로 만족스러운 입장으로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잘했습니다.
네, 이 토지 사용료 문제는 뭐 임금 문제 못지않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합의에 이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개성공단이 네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주요 이슈로 됐던 것은 삼통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북 간에는 여러 협의를 거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통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통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하루에 한 20여 차례의 규정대로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입출 입시에 조금만 지나도 들어갈 수 없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통신도 제한된 유선 통화만 허용하고 인터넷은 아직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업무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고 계속 애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부족한 근로자 문제는 뭐 전혀 아직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양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당국 간이라든가 이제 고위급 회담 등을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외로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틀에서 합의가 좀 이뤄지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행 조건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가야 할 텐데 역시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군요. 예. 이 남북 간에 이제 대화가 한 차례 열리긴 했습니다만 후속 회담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남북 간 당국 대화 어떤 이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들은 참 여태까지 개성공단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그 남북 경색에서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한 포기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 공동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무실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남북 당국 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이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조금 순조롭게 풀려서 이 개성공단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를 다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공단 발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 시내 피자 전문점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이 현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식당이 텅텅 비어있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을 호기심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북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 아람판 씨가 최근 평양의 피자 식당을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6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지 3주가 지난 24일 현재 22,300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7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판 씨가 평양에서 안내인 2명과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 관계자와 함께 피자 식당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 평양에서 택시를 타고 금릉 1터널을 거쳐서 화려한 새 주거단지인 미래 과학자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53층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 안내원들조차 새로 문을 연 류용성 이탈리아 특산물 식당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피자 식당은 대리석 바닥에 넓고 화려하고 깨끗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는 쇠고기 피자, 살라미 피자, 남새 피자, 나폴리 피자, 마리나라 피자 등 피자 14종과 스파게티 6종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피자는 토마토 소스와 치즈, 각종 고명을 얹은 이탈리아 빵 요리이고 스파게티는 국수 요리입니다. 피자 가격은 북한 돈으로 300원에서 800원, 스파게티는 300원에서 500원이었습니다. 조리실은 개방형이어서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갓 만들어진 피자가 서너 개 도착하자 일행은 맛있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먹었습니다. 피자를 만든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조리하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노래방 기계 앞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아람판 씨는 북한에 10차례나 방문했다며 똑같은 전골 음식점에 가기 싫어서 피자 식당을 방문했다고 유튜브에 밝혔습니다. 22,300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동영상에는 200여 건의 소감도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변화상이 놀랍고 한번 가보고 싶다.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이 동영상을 보니 평양을 방문하면 재미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스웨덴인이 입국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의견은 피자 식당에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국인 전용이냐는 의견, 미국의 피자 식당은 문을 닫을 시간에도 북한 피자 식당보다 사람이 많다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또 동영상에 출연한 북한인 여성 안내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종업원들이 부른 노래의 제목도 궁금해했습니다. 또 식당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연기자가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의 기아와 전력난, 생활고에 대한 우려 등 동영상과 무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최근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융기능을 정상화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78년과 90년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세 대회 모두 북한의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국가 재정 수입이 감소하던 1, 2차 대회 때처럼 이번 대회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서 2015년 북중 그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아마 올해서부터 북한 경제가 당분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재정 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대회라 생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은 지난해 3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무연탄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특히 10월 한 달에만 33%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자금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재정은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화 정기예금과 외화카드, 전자상거래 도입과 같은 각종 금융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월 3일 이례적으로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생활 영역에서의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5년 만에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연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화의 확산으로 금융기능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비롯한 이른바 비공식 경제가 발달하면서 권력기관과 결탁한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행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이뤄지고 있는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현금이라는 것을 할 때는 국가가 통제 가능했었어요, 그건. 그런데 이 현금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업의 수입도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기업이 그 매출을 올렸는지, 기업의 시장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금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그거를 통한 재정 예산 수입,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이번 대회에서 과거와 달리 계획 경제를 뜻하는 원에 의한 통제 강화라는 표현 대신 기업체의 창발성과 주도성을 언급한 것도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종합시장 많이 들어서고 장마당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530 조치, 628 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계속 고수하되 지금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통제도 강화하라 그런 차원이죠.
여기에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북한의 원화를 대체하고 사금융이 확산되는 것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달러화가 총통화량의 30%를 초과하는 나라를 비공식적 달러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북한 내 외화 유통 비중은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채나 환전 등 사금융을 통해 한 달 평균 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화벌이나 되거리 장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공식 금융기관의 기능을 회복해 사금융을 억제하고 북한 원화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하나는 공식 금융기관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상당 부분 사금융이 공식 금융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원화가 화폐 개혁 이후에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상당 부분 거래가 달러나 위안화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정부가 내자를 효과적으로 동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추진 중인 외화 정기예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조치들이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사금융에 비해 낮은 이자율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재정은행 일꾼대회에서 국가재정과 은행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처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통해 주민들의 저축이 국영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2004년과 2006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채택하는 등 한때 금융개혁 조짐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국방,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에 방문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네, 우선 러시아와 인도 정상회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죠?
예, 모디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모스크바에서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16개의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데요. 네. 수입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러시아 카모프사의 헬리콥터를 인도에서 합작 생산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manufacture of Komo 226 helicopter.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카모프 226 헬기 합작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전투기와 수송기도 공동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20년 동안 인도에 최소한 6개의 새로운 핵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토록 применены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и самые безопас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푸틴 대통령은 인도에 짓는 러시아 원전은 최신 모델인 WWR-1200으로 가장 최신의 안전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쿠단쿨람에 원전 1, 2호기를 완공했고 또 내년에 3, 4호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5, 6호기 건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쿠단쿨람 외에 인도 내 제2의 부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을 강조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타타, 마힌드라,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인도 원래 관계가 가까웠죠?
예,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 시대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러시아와의 관계는 인도의 힘과 성공의 원천이라고 치켜세웠고요. 또 러시아는 인도를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디 총리 관련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 직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군요.
모디 총리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또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인도가 건설한 새 아프간 국회의사당 건물 개관식 참석을 위해서 수도 카불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아프간의 국회의사당을 인도가 지어줬군요.
네, 인도는 2007년 아프간과의 우호의 상징으로 인도 71억 루피, 미화 1억 달러를 들여서 아프간 국회의사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또 모디 총리 방문 이틀 전 러시아제 공격용 헬기 한 대를 아프간에 보냈고요. 한 달 내에 세 대를 더 보낼 예정입니다.
네, 미화로 1억 달러라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인도가 이렇게 아프간을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가 중앙아시아와 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아프간의 안정과 또 양국의 교류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도 방문을 했군요.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세 차례나 전쟁을 치르면서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이번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
예, 모디 총리는 25일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인도 총리로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인데요.
예.
모디 총리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오늘 오후 귀국길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들린다. 샤리프 총리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문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도 두 정상의 만남을 확인했고요.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언론은 두 정상의 회동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정상이 만났습니까?
예, 샤리프 총리가 라호르 공항에 직접 나와서 모디 총리를 포옹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헬기에 옮겨 타고 샤리프 총리의 자택으로 이동해서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샤리프 총리의 생일이자 또 그의 손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로 샤리프 총리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회담 후에 모디 총리는 인도 뉴델리로 돌아갔는데요. 샤리프 총리는 모디 총리가 출국할 때에도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예, 겉모습만 보면 분위기가 훈훈했었던 것 같은데 회담 내용은 공개가 됐나요?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아이자즈 초드리 파키스탄 외교 차관은 두 나라 정상의 회담이 끝난 후 취재진에 양국의 포괄적인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초드리 차관은 또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대화는 계속될 거고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예전에도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모디 총리는 지난해 5월 총리 취임식 때 샤리프 총리를 초청하면서 관계 개선을 꾀했습니다. 또 샤리프 총리도 이에 응해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국경지대인 카슈미르에서 국지전이 계속되면서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의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샤리프 총리가 별도로 회동하면서 두 나라는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일 태국에서 두 나라 안보 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9일에는 인도 외교장관이 아프간 평화회의 참석차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두 나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25일은 기독교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성탄절 분위기를 좀 알아보죠. 우선 로마 가톨릭 교황청부터 알아볼까요?
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전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pesso ebra di consumo e di piacere.
교황은 이 사회는 종종 소비주의, 쾌락주의, 부유와 사치, 외모지상주의와 자기애에 취해 있다며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소박하고 일관되며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자비와 동정,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가 속속 발생하면서 이런 대형 행사에 대해서 이제 테러 우려가 많았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미사가 열린 성 베드로 광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지난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 교황청이 테러리스트의 다음 표적으로 영거푸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사에는 만 명이 참석했는데 교황이 방문했던 나라들의 어린이들도 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교황은 25일에도 성탄 인사를 할 예정인데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도 이른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성탄 메시지를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함께 전했는데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Today, like millions of Americans an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our family celebrates the birth of Jesus and the values he lived in his own life.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가족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생애를 통해 보여줬던 가치를 기념한다며 서로를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인 병든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와 박해받는 자, 난민에게 자비와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은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청교인들이 처음에 와서 세운 나라로 이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녹아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대국민 연설도 하고 뭐 취임식된 성경에 손을 얹기도 하는데요.
네네.
예수님이 탄생한 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에서 25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전날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구유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이 달렸고 거대한 산타 모형이 세워졌습니다. 25일은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서 베들레헴까지 진행하는 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성탄절을 맞아서 서안의 콘크리트로 지은 분리장벽의 주요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과격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과의 전쟁 속보 소식 알아보기죠. 이라크에서 ISIL이 점령한 도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세가 지난 22일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군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데 맞서서 ISIL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24일 라마디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는데요.
예.
하루 동안 라마디에 9차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또 그 전날에는 미국이 라마디와 그 주변 지역에 폭탄 50개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전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네, 이 라마디가 요충지 중에 하나라서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 이라크 관리들은 앞서 며칠 안에 이 라마디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군이 현재 ISIL이 사령부로 삼고 있는 라마디 도심에 정부 청사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ISIL이 진입로에 지뢰, 폭발물, 저격수를 배치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공습만 하지 말고 지상군을 투입해야 눈에 띄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라크군과 연합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죠?
네, 이번 내재적 결의 작전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워렌 대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2주 전만 해도 라마디에 ISIL 조직원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는 250에서 350명으로 줄었고 24일에는 100에서 12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라마디 탈환이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 5월 이라크군이 ISIL의 라마디를 뺏기면서 이라크군의 지상 전투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도 라마디는 수니파 밀집 지역으로 수니파를 표방하는 ISIL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지역이 탈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뉴스와 미국 뉴스, 뉴스 속 뒷얘기를 아우르는 심층 뉴스 시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 아메리카 나우.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 뉴스 따라잡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선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북한 전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 일찍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지만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6도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상 1도, 낮 최고 영상 4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겠지만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원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4도. 황경남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2도. 량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로 오히려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을 모색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 장관회담 하루 전인 27일에는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갖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특명을 받고 방한하는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빨리 타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5일 인도 총리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라호르 외곽에 있는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저택에서 1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이에 앞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라호르 공항에 직접 나와 모디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함께 헬리콥터 연결 타고 라오르 외곽 라유인드에 있는 샤리프 총리의 저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은 샤리프 총리의 생일이자 그의 손녀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측 통로는 이번 모디 인도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된 1947년 이래 긴장관계를 계속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렀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AIIB는 이날 베이징에서 법적 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말 베이징에서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57개 창립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도로, 통신, 교량 등 기초시설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등 57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불참했습니다. 북한도 이 기구에 참가하려 했지만 가입에 필요한 통계 등을 제시 못해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인 25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에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지역에 다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유엔이 중지하는 평화회담이 성사되고 그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함께 리비아, 이라크,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잔혹 행위들이 중단되도록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중국 보하이만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5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자국의 제1호 항공모함인 라오닝향과 신형 전투기를 투입해 보하이만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 해군 수뇌부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일본인들이 간첩 혐의로 구금돼 있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이 2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